105편 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과 관련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23절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를 읊으라. 너희는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후손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뿐이었으니 정녕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그때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녕 그는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였도다.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셨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에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대로 제하여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여. 다 함께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거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야곱은 가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정의를 봐도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여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오늘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저도 요셉이지만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엄마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요셉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헬의 배에서 난 것은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했던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과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꿈을 꾸게 했죠. 그런데 이 꿈을 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고.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지금 주보에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밑에 거는 그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진 거. 이집트에 그가 두 번째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거를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곡식단 11단이 저런 꿈이 그게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경의를 표했다. 이게 뭡니까? 해와 달은 뭐예요? 해는 야곱이고 달은 라헬 엄마고 그 다음에 11개의 별은 뭐죠? 11명의 형제들이죠. 동생도 하나 있고 형들이 10명이죠. 그 형들이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죠. 사랑을 받고 자기 잘못하면 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요셉의 한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 있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멸시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냥 마음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뭐 구태여 꿈을 안 꿔도 되죠. 꿈을 하면은 이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꿈을 안 꿔도 돼요. 간단한 것만 꿈을 주셨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요셉으로 바꿔주시더란 말이죠. 이 꿈을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신자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꿈을 얘기하자는 거는 이거는 소위 세상 말로 간첩신자라고 그러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요셉에 주신 것과 같은 꿈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다니고 쉽게 해서 돈 따라다니고 출세 따라다니고 뭐 말년에 가지고 리타이먼트 펀드가 풍부해서 유람여행이나 하고 이것도 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꿈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왜? 단 한 번밖에 없는 70 내지 80 내지 뭐 150세까지 뭐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금방 지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도구로 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내 역할을 찾아야 돼요. 내 역할을 찾아야 돼요. 시나리오 이게. 성경 말씀은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 역할이 여기 있구나.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역할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왕이야 뭐 엑스트라, 영어에 엑스트라를 왕으로 써요. 나. 그러나 치질이 고생하고 배너에 보면은 찰턴 헤스턴 같은 치질하게 고생하는 사람은 그게 뭐죠? 어? 개런티도 많고 그 사람은 주연이 되는 거죠. 그 내가 어떤 역할인가? 유명한 배우들은 식모하라면 안 해요. 내가 왜 식모하냐고. 누가 식모 되라 그러냐?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요. 요셉에게는 뭐죠? 앞으로 그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17세 되는 티네이저한테 그 꿈을 주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잘 보세요. 17세 된 아이에게 그 꿈을 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꼴밤 지면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웃으면서 에이 이놈아 이러고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미워하냐고요? 왜 미워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워할 게 없잖아. 동생이 새까만 동생이 11번째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적당히 가르치면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왔을 때요.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꿈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될 것이다. 그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당시에. 타국인이 돼가지고 그들을 너희가 400년 동안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약속한 팔레스타인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한국도 일정시대에 있을 때 말이죠. 해방됐을 때 그 일본 사람들 한국인이 일본 사람들 재산을 빼앗았죠. 집도 빼앗고.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제가 시골을 살 때 그 적산가옥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있던 그 읍에서 거기 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집에 살아요. 적산가옥에 일본 사람이 살 다듬이 빵도 두 개 있고요. 아이 뭐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 데려가서 씨름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듬이방에서 다 빼앗았죠. 그 문모아 다 빼앗았죠. 왜? 약속의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게 그 유프라데부터 이 가나안 저 나일강까지 지금 이 온 세계 분쟁의 장소에 대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줄 거야. 근데 씨라는 것은 뭐라고 하면은 육신의 씨뿐만 아니라 씨라는 것은 바로 네 자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치를 거야. 이런 얘기.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예요. 네 씨라는 것은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것은 씨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연단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만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꽁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가 좀 큰 사람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역경을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엄청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는가? 이제 점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거기 살아있을 때 30년 동안 잘 살았지만은 400년 동안은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 엑소더스 그들을 끌어낼 때는 인구가 수백만이 됐어요. 그런데도요, 약속의 땅에, 소위 엑소도스 해가지고 광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두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땅이 큰데. 나머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할례를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고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손들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냈는데 뭐 요셉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티네이저 소년이 가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길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르죠. 우리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인생이 말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도구가 돼야 돼요. 자신의 뜻을 이루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신의 뜻을 세워놓고 뭐 건물을 짓고 뭘 하고 막 그냥 기도 제목을 쓰고 뭐 교인이 뭐 5천 명이 돼야 되고 이거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25년을 목회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었다면 저는 벌써 교회 문 닫은 지 옛날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 그 이집트의 둘째 통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그 둘에 나왔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유다가, 형 유다가 아, 죽이지 말고 우리 죽이면 안 되니까 얘를 그냥 종으로 팔아먹자.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 낙타를 타고 지나가니까 팔면 될 거 아니냐고. 팔려갔어요. 팔려간 게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파라오 왕의 그, 소위 그 뭐라 그러나, 그, 보디가드, 경호실장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아니 세상에 꿈을 줬는데 무슨 노예예요? 왕이 된 그냥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그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얼굴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아, 이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반해가지고요. 너 나하고 동침하자 그랬거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귀들이 꼭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해. 그러나 요셉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강제로 욕을 보이려고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저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거짓 증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고 파라오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변명 안 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뭐라 그러면 난 절대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나중에 들키면은 아니면 말고 그러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금 꿈을 가진 사람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여성들을 통한 유혹이 많다고요. 걸려가지고 얼마나 망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겠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해서 거짓 증거해서 파라오의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죠? 광야에 갔다가 거기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거짓 증거로 이제는 파라오의 관원들이 가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가니까 파라오가 자꾸 가까워지죠 지금?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자꾸 오고 장소적으로도 가까워졌잖아요. 그래도 그 감옥에 가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이건 꿈을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거기에 감옥의 우두머리가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렸어요. 네가 다 통솔하라고. 군대식으로 하면 향도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파라오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하고 떡을 갖다 바치는 관원 둘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빵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의 꿈을 해석하니까 당신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술을 받드는 사람의 그 꿈을 해명해 보니까 당신 며칠 내로 다시 등극하겠네요. 그러니까 당신 나가면 왕에게 잘 얘기해가지고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대로 나가가지고 다시 등극해서 파로의 잔을 술을 따르는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요셉의 한 말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을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냐 그러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계속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라오 왕을 쓸 일이 생겼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아주 흉몽을 꾸게 했어요. 첫번에는 소가 7마리가 살이 퍼덩퍼덩 찐 꿈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뭐 마술사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몽땅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혀야 된다. 그리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왕이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니까. 너희들 내가 얘기하면 너희 멋대로 풀 거 아니냐 이거지. 내 꿈을 알아맞혀.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요, 여러분? 알아맞히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맞춥니까? 그때 그 술 따르는 관원이 생각이 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게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왕 앞에 섰나이다. 당장 불러와라. 당장 불러와라. 수염에 톡수룩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말이죠. 성인이 됐는데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불려나갔죠. 내 꿈과 해석을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죠.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나겠지만은 그 후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거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풍년 때 나는 소출 중에서 20%인가 25%인가 하여튼 그걸 저축하시라고. 그걸 지해주니까 그래? 아, 꿈을 하나 맞췄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네가 해라. 내 밑에 있는 부하들 다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통치자가 되라. 통치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7년 후에 또 7년 동안 기근이 들 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형들이 말이죠. 그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점점 가까워지죠? 이집트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 보고 막 얼음장을 놔요.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막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요셉은 몰라봐. 왜냐하면 옛날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죠. 화장을 짙게 하니까 누군지 모르죠. 옛날 요셉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죠. 그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다 엎드려 있어요. 요셉, 어? 10명, 베냐민은 내버리고 왔어요. 10명이 다 엎드려 있어요. 얼굴도 못 들고 있어요. 어? 나중에는 이게 전부냐? 또 없냐? 한 사람 있다고. 그 데려와. 베냐민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가지고 그때 형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달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쓴 거야. 절대로 유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요. 뭐 스토리를 짧게 한다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는 것도 다 뜻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그 뜻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왜 어렵게 하셨는지 그 뜻이 있다고요. 그거를 영화 제작자가 말이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먹을 게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나 이런 역할 싫어. 나도 잘 먹고 싶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가 쓴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데 자신은 도구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난 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늦게 보면은 그 나음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나음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이 그 유대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킬리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죠. 아까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 며느리 두라고 자기 세 사람 과부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땅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에는 갈 때 그래도 괜찮은 가족이 갔는데 올 때는 완전히 과부 셋이 왔는데 과부 셋이었는데 그 하나 루시라는 그 며느리를 데려왔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기근이 들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루시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인가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은 세용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아까 읽었죠?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였도다. 결국은 요셉을 17살 된 요셉에게 꿈을 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가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될 때까지 그를 발에 착고를 차게 해서 그를 연단한 겁니다. 연단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줬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왕이 그를 왕의 집과 주와 왕의 모든 소유와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하여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도 그 아버지 야곱도,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돌아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 기거하였도다. 함의 자손 이집트 아닙니까? 그리하여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키시어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430년 사는 동안에 수백만이 돼가지고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에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파라오는 요셉이 있을 때 파라오 아니에요. 다른 파라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막 부르짖을 때 얼마나 연단했어요.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내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을 바꾸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어 주의 종들에게 교묘히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볼 필요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결국 선은 이루시겠지. 그 나음이라는 여인이 기쁨의 여인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나보고 나음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보고 말하라 그러라. 슬픔의 사람이라고 그러라. 그러나 결국 첫 번에 나음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기쁨이 어떻게 봤어요? 다윗왕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루시라는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지 몰라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담장을 넝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면 그건커녕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꿈을 믿으면서 살았죠. 저도 그래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아직 난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착고의 차인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어려움 속에 살지만 그러나 저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절대 안 전하죠. 아이고 길거리에 가서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홈리스라고 왜 얘기를 해요? 아, 이렇지 않았다면 제가 멕시코를 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그 고생하고 20년을 다녔겠습니까? 저를 착고에 채워가지고 다니시게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착고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에요. 왕. 만주의 주니까.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성령을 받아 그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에게도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은 꿈을 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이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영광도 함께 받게 하여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에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이건 이 편지는요.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서 콜로세움 그 운동장에서 가장 사자에게 뜯겨 죽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고 이런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냐? 우리가 순교, 여러분이 순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은 것이다. 그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사도바울 통해 주신 메시지도 이렇게 로마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꿈인데 그 꿈을 굳게 믿고 그들은 죽을 때도 짐승이 사자가 뜯어먹으면 야 사자야 내 머리부터 좀 먹어줄래? 그랬어요. 웃으면서 껄껄고 웃으면서 내 머리부터 좀 먹어줄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옛날 저 초등학교 때인가 봤죠? 제 기억이 나요. 야, 탄성사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십자가에서 부모하고 애들이 묶여가지고 말이죠. 불이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즘 삼손이라는 영화 나왔대요. 삼손.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게. 삼손이 타락했거든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이방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리고 같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서의 꿈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왕이니까 그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겁나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천년왕국 책을 번역했더니 나보고 이단이래. 그나마 미국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을 내가 번역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다행이죠. 제가 직접 썼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몇 명이야? 뭐 이러고 뭐 유명한 사람이 그랬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는데 이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막 핍박하잖아요 요즘에.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핍박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선포하는 사람은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압니다. 형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들도 아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디모데 목회자에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냥 잘 살면 됐겠죠? 그걸 다 포기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같은 곳으로 갑니다. 순교를 합니다. 어떤 뭐 여기에서 크게 목회하던 분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사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고생도 사사했고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는가.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한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중국과 북한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중국에서는 전도지를 누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옥에 가요. 전도지를 자전거 같은 것을 많이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소위 리더링 쓰레기 갖다 버렸다 해가지고 뭐 몇백 원, 몇백 위안 정도 내면 된대. 너무 무서우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전도지 네 장 정도만 가지고 몰래 싹지 말고 도망가고 몰래 싹지 말고 도망가고 그다음 세 개를 다 집어넣고 네 번째 자전거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어떤 여성의 소리가 나더래. 이거 제 건데요. 제 자전거인데 저한테 주시죠 그러더래. 주는 걸 들키면 감옥 가는 거예요. 아이 뭐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뭐 줄 수 없잖아요. 줬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중국말로 뭐라는가 하면은 한 2, 3분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수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기다리게 쳐다보니까 그 전도지를 다 읽은 여인이 눈물을 절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북경에서 지금 미국의 하버드 같은 청와대학에 다니는 자매예요. 북경대학과 청와대학에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거기서 수석을 하는 자매야. 그리고 IQ가 무려 얼마인가 하면 178이야. 근데 그 자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만난 그 목사님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IQ가 178이고, 청와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수속한 여잔데, 끊임없이 그 여자 속에는 뭔가 허무한 게 있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emptiness. 이거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한테는 별로 이렇게 만족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될 것인가. 이 emptiness를 발견했을 거예요. 울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런 거 좀 더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또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잔뜩 갖다 드렸대요. 그리고 이따가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 자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2,000불만 주면은 그 감옥 사람에게 주게 되면 2,000불만 주면 다 석방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00불을 준비해가지고 그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대요. 그 어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아, 이미 늦었다고. 우리 딸이 어제 석방됐다고 그러더래. 하루를 기다려도 안 하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하고, 사흘을 기다려도 안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그 자매가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저 자매 아니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 딸 맞다고 그러더래. 점점 가까이 오는데 몰골이 뭐 형편없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요 남자 죄수들한테 매일같이 50명한테 매일같이 레이브를 당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도 몇 달 동안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임신을 낸 거예요. 임신이 되니까 귀찮으니까 내보내준 거예요. 만신창이 된 몸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그 여인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이거 예수를 잘못 전한 거 아니야? 그랬대. 자기도 너무 비참하니까 그 청와대학 수석한 그 다음에 IQ가 178이라고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유 내가 예수를 전하지 말걸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망한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은 난리 나죠. 50명한테 매일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꿈을 믿은 거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경 공부를 좀 하고요. 그렇게 했대요. 상당히 큰 일꾼 되겠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야,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는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남들은 목회하면서 뭐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아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볼 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얼마나 뿌렸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뿌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청와대에게 수석 졸업이고 170을 IQ 가지고 있어서 본들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얘기하지만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다. 야, 손녀 따라, 내 따라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우린 죽어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북 땅에 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다. 이 소망을 줬어요. 이 소망. 정말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부유하게 사는 이 서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믿음과 충성 바치오리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생명을 받고 온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다가 순교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요셉을 사용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은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한 번 살다 가는 이 세상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